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청년부 이진을 담당하는 유재준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제 썸데이를 좀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첫 번째 이제 김서민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 또 특새로 함께 좀 기도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9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문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저같이 모태신앙이 아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시죠.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보자.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어. 라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든 어떤 친구에 의해서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썸데이를 앞두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에 대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당연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감격해하지 않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목사이지만 제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어떤 설렘 그리고 그 사랑이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을 숨쉬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데 제 안에 그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숨쉬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론 나부끄럽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 이야기를 언제 하죠? 고난주간에 많이 합니다. 부활주일에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그 시즌에 많이 합니다. 봄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이 복음의 정수, 이 단순하고 가장 우리 삶에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썸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제 막 스케줄을 잡기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세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실 7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사랑한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21절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우리가 잘 알죠? 수미상관의 이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이 문단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주어졌고 이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데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그것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성이 됐던 부모님이 됐던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정과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됐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사랑받아서 나의 존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고 이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공간을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과 이 허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마침내 언젠가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는 무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민 스님의 글에서 우리에게 되게 유명해져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구들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소유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모순은 해민 스님의 그 개인의 사생활이 얼마 전에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분께서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무소유를 소유하고 계셨던 분께서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분께서 페라리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스컴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물론 그분의 입장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무소유라는 개념과 이 사실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무소유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비워냈다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라는 개념을 우리 안에 채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채움받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다분히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 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꿈꾸는 것이죠. 그것들로 우리 안에 만족함을 줄 때 그 만족함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가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가면 알 수 있냐면 결혼식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두 남녀 커플을 이제 주례사가 뭐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모든 주례사가 이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두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주례자도 이 두 사람을 놓고 당신의 사랑들은 언젠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원하거나 완벽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나 자신도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영원한 사랑, 우리의 마음속을 채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진다는 사실은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서른을 넘어가면서 서른이 넘어가는 즈음에 저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다. 난 앞으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로의 앞날을 굉장히 축복하면서 너는 글렀다. 너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서로의 앞날을 걱정해주고 굉장히 사랑 가득 담아서 비난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서로 이제 서른 살이 되어던 이제 남녀의 청년들이 이제 넌 소망 없다. 그리고 그래 너도 소망 없다 라고 서로 이제 좀 축복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공통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겁니다. 누가 먼저 좋아했고 그리고 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이겁니다.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자존심에 걸린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랑의 주도권을 말하고 싶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먼저 좋아했고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반드시 먼저 좋아하는 자매와 결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누군가 먼저 사랑해주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크게 아멘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형제들은 반드시 먼저 좋아하는 자매와 결혼하고 자매들은 자신을 먼저 좋아하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근데 이게 늘 궁금합니다.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뭐 때문에 결혼하게 됐는지, 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 왜 그렇죠? 우리들의 사랑에는 늘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 사람의 키는 얼마인지, 이 사람의 얼굴, 어떤 그 성격, 성향, 뭐 취미, 학력, 뭐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 것들인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배우자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이제 가끔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배우자 기도의 목록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태어났을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대단한 이 배우자 기도의 리스트업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하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 가치가 있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사랑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이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께만 사랑이 속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사이에만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과감히 깨트려버리시고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2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 봐도 많은 분들이 증언합니다. 저 아이는 유재준의 딸이다. 기억하십시오. 유재준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2살밖에 안 돼서 제 얼굴이 가득한데 엄마의 얼굴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 누군가 저희 가족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목숨을 바꿔야 한다는 이 사실이 있다면 제 딸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면 갔지. 제 목숨을 던지면 던졌지 제 딸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도 세상에 가장 귀한 저에게 자녀가 있고 저의 아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 자신이 아닌 저의 가족, 저의 딸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설령 제 사랑하는 다른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늘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반복되는 죄악의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도망치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셔야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프란시스 톰슨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사냥개는 자신이 정한 먹잇감을 자신 앞에 엎드러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먹잇감을 물고 그 사람이 죽어서 엎드러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사냥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냥개를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편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닌다. 즉 질척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싫다고,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네가 날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럼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보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앞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향점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울려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썸데이를 향해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대상자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잘 전하여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앞서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글귀입니다. 꽃이라는 시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꽃이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끝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일부 모든 형제 자매들과 3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권면하여 축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없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사와 참 말씀의 내용과 참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지금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난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혹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말라서 더 이상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뛰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망치려 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원한 그 사랑,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대체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다시 우리의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앞에 엎드려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직장 동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아빠가 되게 하시고, 엄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메말라가 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참되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동생을 통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기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아가는 3일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